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아직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그가 이 합의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IOC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해당 대회 개최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OC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위원회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후보지로 한국 강원도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OC 이사회에 한국올림픽위원회와 우선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월 10일 로잔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프랑스 수도 파리와 몇몇 도시에서는 8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업에 따라 많은 교통수단이 멈춰서고 병원과 기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학교 수업까지 취소됐습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에마뉴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복잡한 연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연금 개편안이 일을 더하고 연금을 적게 받게 하는 방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부과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조처가 내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면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이번 조처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수입해온 중국 기업들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해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관세 25%를 부과했습니다. 17개월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단계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애초 지난달 타결될 예정이었지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1200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새로 책정하는 예산은 경기 침체 방지, 태풍 피해 복구와 재해 방지 체제 강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 투입됩니다. 일본은 지난 10월은 50년 이래 최악의 태풍으로 사회 기반 시설 등에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약 1.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국제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잇따른 자연재해 여파로 침체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역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4만여 명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해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7년엔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11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0년간 홍역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 2016년과 18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홍역으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대다수는 5살 이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민주콩고,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동유럽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발병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홍역 발병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미군 정찰기가 오늘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도 같이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부 양측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그가 이 합의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미북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희망이 있는 한 북한과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사려 깊은 무력 적용 등으로 일련의 미북 정상회담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로켓맨으로 호칭하고 대북 무력 사용을 거론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가는 설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늑다리 표현까지 설전의 대상이 양국 정상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미국을 겨냥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신속히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했지만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제안에 북한이 이처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건 미북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이 2017년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선물이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북한은 즉각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런던 발언 중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불렀습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man.
이에 북한은 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읽힙니다. 로켓맨과 늑다리는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 미북 두 정상이 서로에게 쏟아낸 비난으로 약 2년 만에 다시 미북 관계 전면에 떠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부상의 담화가 나온 날 백악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오찬을 함께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국 정상으로 옮겨붙은 설전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북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정찰기가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6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 한 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출발했으며 일본 내륙을 관통해 한반도 상공 약 9,450m를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최첨단 전자공학 장비를 갖추고 있어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대 우주공학기계학부 장영근 교수는 인근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 미군의 정찰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새로운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보단 인공위성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큰 위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일 무난하죠. 새로운 길 가는데 뭐 그렇다고 화성 14, 15 옛날에 쌌던 걸 고각 발사 4, 5천 킬로쯤 올려가지고 막 그런 거 할 것 같지는 않고 제일 그 예견되는 게 그거 같은데. 그다음에 SLBM이 가능성 많죠. 그것도 왜냐하면 일단 잠수함을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7월에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저 잠수함에서 실사 쏘는 연습을 하겠죠. 네, 시험 발사를.
장 교수는 일각에서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ICBM을 쏘진 않는다며 동창리에서 징후가 보인다면 100%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 15형보다 좀 더 정교해진 미사일을 고각으로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는 미국이 우리가 서부만 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였더니 별로 관심을 안 보이네. 그래서 이번에는 17년 화성 15보다 더 세고 정교한 것을 고각으로 아마 실험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요. 미국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좀 더 보여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방사포랑 미사일로 해서 일본하고 한국은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걸 좀 과시해놓은 거고요.
김 교수는 반면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은 낮게 점쳤습니다. 러시아의 잔잔한 북극해의 경우 잠수함 톤수가 작아도 SLBM을 쏠 수 있지만 동해나 태평양처럼 파고가 높은 바다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최소 6,000톤급 잠수함은 돼야 발사에도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잠수함에도 타격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핵활동 중단에 대한 미북 간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영변이나 동창리 발사장에서 무엇을 하든 미국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창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체인 북극성 계열의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불과한 만큼 사거리 연장을 위한 시험 발사가 될 거란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북한은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갈 것이며 그 길엔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에 ICBM이나 핵실험 재개가 포함된다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공위성은 가능하지만 실제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과의 협상판이 깨지는 건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미북 간 신경전, 즉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과 로켓맨 언급, 그리고 박정천 북한 총참모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언급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최선희나 박정천이죠. 총참모장이나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부랑 외무성이 각각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가 두 개였죠. 하나는 무력사용, 또 하나는 이제 로켓맨. 건 사실은 이제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내용 안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는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박 교수는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 상황을 관망하면서 긴 호흡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훈련 유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5일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강한 비난 성명의 횟수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내부뿐 아니라 동맹인 일본 자위대 그리고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안보 조치가 필요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미한 연합 공중훈련 유예가 대비 태세에 주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훈련은 극의 지휘 통제 관점의 작전 규모 훈련과 하위 단계인 전술 차원의 기본 비행 훈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술 차원의 훈련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10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대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고 북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비태세는 이달뿐 아니라 내년에도 미군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최근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U와 EHC가 한반도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는 배경과 북한의 향후 도발 움직임의 연관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정찰 자산의 비행 빈도는 예년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정찰기의 비행은 군 지휘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역학관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Senator, on the point you made about potentially withdrawing troops, Secretary Esper addressed that in public remarks within the last few days, stating that that is not accurate.
루드 차관은 오늘 국방 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며 거짓이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 미국은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분담금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의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hile the specifics of it I won't go into in public forum and in open forum, it is fair to say the United States is asking our allies.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do want to hasten to ad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close and long-stan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건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드 차관은 미한 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표현처럼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할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So even if Secretary Esper had provided reassurances that we will not be withdrawing troops from South Korea, if the president wants to.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work much closely with our partners, particularly in the Pacific, with Japan and Korea. Rather than engaging as we are.
리드 의원은 또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내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 관세를 부과하고 기하급수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연합훈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타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셈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셈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방대한 계산표를 이미 마련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he White House has a very extensive spreadsheet that they are using in the negotiations now.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분담금 계산표의 확장을 원했다며 미국 정부의 50억 달러 요구는 이런 셈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에 대처한 새로운 계산표를 미국에 제시해야 협상에서 50억 달러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Once you lay all of that out, I don't have the spreadsheet, but I think we're nowhere near the five times as to what is currently on.
그동안 한국이 이라크 등 해외 파병에 기여하고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계산표에 포함시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의 계산표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비용 등 분야를 세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헤럴드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억지력을 포함시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용병으로 낮추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에 기여한 부분 등을 대응 계산표에 넣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럴드 선임 연구원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분쟁 사안에 대한 협상에 쓰는 전략을 한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사안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통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nything that Korea can learn very well from Japan,
One of the things might be when the Americans come to you with a demand that you're not very friendly towards, study it for a while.
해럴드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의 기여 확대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크게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여 확대를 명목으로 한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동맹국의 자체 방위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re is clearly some divergence within the thinking of the administration, and I think that flows from the top, where the president has indicated he really wants money.
한편 기조 연설자로 나선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ns think that okay, when umbrella is gone, from whom can you get that?
송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정책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미국 보수층의 시각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VOA 기자의 질문에 비용과 기여 분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며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Burden sharing, I think we have to divide this cost sharing and burden sharing. There's some
송 전 장관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방위력 상승 자체가 전체 위협에 대처하는 기여 분담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분담금 인상은 금전적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언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한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방문 이틀 동안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반대 이다치샤, 반대 치창 링로, 반대 창자이연, 당연히 반대.
중국은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를 얕보거나 힘을 믿고 약자를 모욕하는 것, 또 억지 강요나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한 비판 발언과 함께 한국의 대중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현재 국제사회가 일방주의와 힘에 의한 정치라는 위협에 맞닥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왕이 부장의 발언이 동맹인 미국과 한국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그만큼 더 중국이 파고들 틈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North Korea involved, you have South Korea involved, and you know there's an opportunity to try and split.
부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엮여 있다 보니 중국으로는 기회가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하고 미북 사이엔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 보좌관은 왕이 부장이 미국에 대해 중국어로 바링, 즉 괴롭힌다는 표현을 쓴 게 주목된다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rump basically pushing South Korea to contribute more money to the alliance.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왕이 부장이 최대한 이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점을 이용해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해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입니다.
It is quite hypocritical of China to call for not intervening and meddling in.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고 있고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권에 들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 한국의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China's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reate a Cold War mentality. When you hear this sort of new tough rhetoric coming from Chinese officials.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관리들의 거친 발언들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중국도 그들 방식으로 냉전적 사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회의 개최는 자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단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4일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오는 10일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 그해 12월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n the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the Commission of Inquiry.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COI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은 안보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안보리는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뿐 아니라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하려면 절차 투표를 거쳐야 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우 15개 이사국 가운데 8개 이사국만 회의 개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4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또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최후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안보리 논의가 강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 응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식량 안보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2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수확량 부족과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강수량과 관계수 부족, 8월과 9월 초 홍수와 이로 인한 작물 피해로 주요 작물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북한은 전반적인 식량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3월 29일에서 4월 12일 세계식량계획 WFP와 공동으로 북한 현지에서 긴급 식량 안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민의 40%인 1천만 명이 식량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8만 5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42개 식량 부족 국가 가운데는 아프리카 국가가 3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등 8개 나라입니다. 앞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1월호에서 올해 불규칙적인 강우량과 낮은 저수율로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지역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10월 국가보고서에서 악천후로 올해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전체 수확량의 10%를 차지하는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곡물의 수확량이 이미 평균 이하이며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확량 예상치는 12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내년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공개한 2020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보면 내년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올해 모금 목표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11% 감소한 액수입니다.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80만 명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올해처럼 북한의 식량 안보와 영양 결핍 문제를 개선하고 보건과 식수, 위생, 청결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농업의 제약 등으로 북한은 내년에도 식량 안보 문제가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가 유엔 인도주의 지원 수혜 대상의 32%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상황 개선이 유엔의 중요한 지원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위한 모금액은 5일 현재 목표의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에 따르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모금액은 3,25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은 한국이 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위스 601만 달러, 스웨덴 420만 달러, 러시아 4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핀란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전체 42%인 2,1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위생이 17.7%, 식량 안보가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대북 지원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We fully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monitored and verifie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reaches those most vulnerable.
관련 정책이 필요하며 북한 정권인 국제 지원단체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투명성 확보 조건을 위해 북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과정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면 국제사회도 지원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는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ICC 검찰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국제노동법 위반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국은 5일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CC 검찰국은 이날 발표한 2019 예비조사활동 보고서에서 접수된 범죄 의혹들이 ICC 당사국 영토에서 자행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해 자행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CC 검찰국은 지난 2016년 ICC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행된 다수의 중대 범죄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북한이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한국법에 따라 북한 최고 지도자가 로마 협약 당사국인 한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ICC가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ICC 검찰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ICC 검찰국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접수한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NK워치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보석 도서로 규정한 한국헌법 제3조를 인용했습니다. 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난민기구도 북한 주민들이 로마 협약 당사국인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도 그 이론에 따르면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 이론을 저희가 이제 원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ICC 검찰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 국가가 국내법에 근거해 부여한 국적에 국제법원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한국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부 범죄 기록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적 부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법률상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한국 헌법에 반영된 국적 인정이 실제로 자동적인 한국 국적 보유로 옮겨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CC 검찰국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7년 접수된 소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 여건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심각한 인권 유린과 가혹한 처우와 노동 조건은 로마 협약 당사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통제와 강압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노예 상태로 추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과 폴란드 일부 지역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와 자치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주재국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 수감돼 처벌을 받는다는 일부 보고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협약 당사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마협약 당사국 내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감시 등 일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상황을 폐쇄된 환경 내 감금이나 다른 심각한 자유의 박탈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있는 동안 다양한 인권 유린과 국제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노동 조건과 관행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로마 협약상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관련 악성 프로그램 공격이 또다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 애플 운영체제 공격과 뚜렷한 공통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통신 보안 전문 매체 블리핑 컴퓨터는 4일 북한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 코드가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성 코드는 유니언 크립토 트레이더라는 이름으로 유니언 크립토.vip라는 가짜 사이트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차별화된 암호화폐 차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홍보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도했으며 이용자가 악성 코드 패키지를 열면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발견한 악성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네시 데바더스 연구원은 이번 악성 코드는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 페이로드를 메모리 내부가 아닌 원격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성 코드가 원격으로 활성화될 경우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포렌식 분석을 통한 조사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바더스 연구원은 이런 수법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컴퓨터 운영체제에서는 종종 발견됐지만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에서는 처음 발견됐다면서 애플 사용자의 암호화폐 탈취를 목적으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에서 맥 OS용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됐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북한 라자루스 추정 애플 운영체제 공격 정황을 공개한 시스템 보안 담당 업체 젬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VOA에 이번 공격도 지난달 공격과 매우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며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Once we get into the malware and we look at how it's created, how it's written, there's a lot of characteristics that very clearly illustrate that this new piece of malware was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북한 추정 악성 코드 공격과 형태가 같았고 같은 식별 표식과 운용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워들 연구원은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이 애플 운영체제를 계속 목표로 삼는 것은 공격 활로를 넓히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s a little bit unfortunate because then users of Macs may be overconfident about the security of their systems and they may
개방형 운영체제로 해킹 시도와 그에 대한 보안 대응이 비교적 잘 돼 있는 윈도우 대신 폐쇄형으로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맥 OS를 목표로 해 사람들의 낮은 경계심을 역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워들 연구원은 이번 악성 코드는 컴퓨터에 침입하면 원격으로 조종돼 해커들에게 완벽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면서 암호화폐 자체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함께 탈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총 5억 7,100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해킹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사회에 북한의 미술을 소개해온 한인 화가가 북한 조선화를 분석한 서적을 펴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최초로 북한의 현대 미술을 소개한 조지타운 대학교 문범강 교수가 지난 연구 활동을 집대성한 영문서적 북한 미술 조선화의 신비한 세계를 펴냈습니다. 지난 2016년 23점의 북한 미술을 소개하는 현대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 변천 전시회를 연 문범강 교수는 당시 전시회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술하면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5년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요.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우리가 이제 선전하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전하라고 보는 그 이면에는 그 그림의 묘미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을 9차례 방문해 북한 화가들과 면담하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본 문 교수의 주장은 북한에도 체제 선전과 무관한 순수 미술이 존재하며 체제 선전 화가라도 예술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문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조선화 너는 누구냐에서 전통적인 동양화를 독특하게 발전시킨 북한 그림을 조선화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서양의 유화 대신 수묵채색화가 중심이고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축제인 광주 비엔날레의 미술전 기획자로 참여해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전시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조선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신간 북한 미술 조선화의 신비한 세계를 출간한 것인데요. 이 책은 첫 장 조선화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선화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사료로 제시했는데 문 교수의 최근 연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발굴해서 이건 제가 전부 찾아낸 자료예요. 그 National Archive에서 그 옛날 문헌들을 찾아냈죠.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만수의 창작사가 이제 어떻게 시발이 됐고 그다음에 그 북한의 미술의 그 처음 기전은 소련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 그 대상 기법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문 교수는 주체 사상이 북한 미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사진 자료도 함께 실었습니다. 평양 미술종합대학과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연필화를 그리고 있는 학생들은 서양 미술에서 나오는 석고상이 아닌 북한 인민영웅 석고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 교수는 김일성 주석의 주체 사상에 끼친 영향이라며 이 시기에 조선화가 탄생하고 기초가 세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에 대한 생각도 우리 거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47년서부터 조선화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56년 이후부터 조선화를 더 이렇게 확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그런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김일성 그 당시의 수상이 중국하고 소련하고의 그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면서 독립성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시기에는 그런 기초 사상적으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장 전통적인 조선화 안의 표현의 혁명에서는 초기 조선화의 표현이 평면적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당시 활동한 일관 리석호의 수묵화를 소개했습니다. 문 교수는 리석호와 중국을 대표하는 화가 제백석의 작품을 비교했는데요. 제백석의 등꽃과 참새와 리석호의 참새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내세우는 화신이라고까지 부르는 제백석의 그림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긴 리석호의 그림하고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당당하다. 우리 그림이 그렇게 동양화로서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당당한 위상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화의 전성기, 이념화의 변모, 주목되는 현대 미술가와 작품들, 집체화, 현대 문인화로 이어지며 자세한 설명과 분석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문 교수는 자긍심이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조선화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만연한 그들만의 자긍심인데 이는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둔다며 그림 속 인물들이 전쟁 상황에서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나 평온을 잃지 않는 얼굴에 단아함까지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문 교수는 조선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인 집체화에 대한 기록도 소개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37명의 화가가 동원된 36m 넓이의 집체화를 실었는데 가로 길이 4m 안팎 규모의 2015년작 댐 완공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그리고 1997년작 어두운 바다에서의 구출 등 대형 작품으로 큰 행사 등이 있을 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문 교수는 조선화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동안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일성 시대는 조선화의 탄생과 기초가 마련됐고 김정은 시대는 전성기를 거쳤으며 외세와 충돌이 강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전에 비해 이념성은 옅어지고 젊은 화가들의 밝은 인민 생활을 그린 그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 북한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출간된 문범광 교수의 북한 미술 조선화의 신비한 세계. 이 책은 한국문화체육부로부터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향후 한국학을 연구하는 단체나 기관에 배포할 영문서적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 겁니다. 문 교수는 이는 자신이 조선화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목적에 힘을 실어줬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랬습니다. 북한 미술은 선전화라고 말하는 문 교수는 이들 작품에 고개를 돌릴지 관심을 보일지는 대중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이 풀리면 다시 평양에 갈 계획입니다.
연구를 이제 더 하기 위해서 평양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봐야 될 그림들이 많죠.
최근 그림들.
네. 그리고 가서 그림 그리는 모습도 봐야 되고 새로운 그림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거의 2년 이상 못 갔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좀 보고 또 달라진 거리 모습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더 하고 싶고.
문 교수는 내년에도 북한의 복제 그림과 화가들에 대한 사후 대우, 평양의 문화 등에 대한 책 출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2월 6일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민족 자결 원칙 하에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혁명으로 국내 전국이 혼란했던 러시아는 1917년 12월 31일 핀란드를 독립국가로 승인했습니다.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 내 대공국으로 자치령이 됐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의 대영국 전쟁 기간 중에 알렉산드르 러시아 황제는 틸시트 조약으로 나폴레옹과 세력 분할에 합의하고 그 후 러시아는 스웨덴과의 핀란드 전쟁을 통해서 핀란드를 정복하고 스웨덴이 하미나 조약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대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 핀란드 국민은 우리는 스웨덴인이 아니다, 또 러시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핀란드인이고 싶다라는 구호 아래 민족 자각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민족 자결 원칙 하에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1921년 12월 6일 12세기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합니다. 아일랜드는 기원전 4세기부터 국가 형태를 지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16년에 영국의 지배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1919년 1월 21일 아일랜드 국민의회의 성립으로 새로운 공화국의 독립이 재확인되고 영국과의 무장투쟁은 192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1920년 영국의 새 법에 따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양분돼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조약에 따라 자치권을 인정받아 아일랜드 공화국 26개 주에서 분리되고 1921년 12월 6일 아일랜드가 독립합니다. 1925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영국 등 세 당사자 간의 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일랜드의 32개 주 가운데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6개 주를 제외한 26개 주를 관할하는 완전한 주권 독립국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